44번 메시지 어린아이 같음과 가르침의 바람. 에베소서 4장 13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고 온전히 자란 사람에 이르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의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항목들은 모두 생명과 관련되며 또한 생명은 매우 비밀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충분히 정의하기가 곤란합니다. 실행 안에 있는 참된 하나는 생명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온전히 자란 사람과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의 분량도 생명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명에 대한 체험이 어느 정도에 이르고 나서야 4장 13절과 같은 구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장 13절에서 바울은 그 믿음의 하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의 제한된 체험으로 여기서 그 믿음이란 그분의 구속 역사와 더불어 그리스도 자신을 언급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대상은 그분의 역사와 함께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13절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볼 때 그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온전한 지식 사이에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에 따르면 사실상 그 둘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아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만유 되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문제입니다. 신약에서 주님은 생명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고 그분의 위임과 관련해서는 그리스도라 불리우십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받았을 때 그는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생명과 그분의 위임을 위해서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위임을 아는 것은 보다 쉽지만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 아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단지 객관적인 지식에서가 아닌 체험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체험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체험적이며 실행적인 하나, 즉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만유가 되시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또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나 제쳐놓기 시작할 것이며 그리스도 자신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떨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떨쳐버리는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에 달려있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더 체험할수록 더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여전히 생명의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실행적인 하나에 대한 충분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와 온전히 자란 사람과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분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한 도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들. 14절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오류의 체계에 빠지도록 하는 사람들의 귀술과 교활함 안에 있는 모든 가르침의 바람에 요동하거나 파도에 밀려 다니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13절의 연속입니다. 이는 이라는 단어는 또한 하기 위해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것은 13절에 있는 세 가지 것들에 이르게 된 결과 우리가 더 이상 모든 가르침의 바람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3절에 있는 세 가지 것들에 이르는 것에는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들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의 성숙이 결핍된 사람들. 어린아이들이란 생명 안에서의 성숙이 결핍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신자들입니다. 영적 생명의 초기 단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어린아이들입니다. 파도에 밀리고 바람의 요동함. 14절은 파도에 의해 밀리는 어린아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치 심한 폭풍우 속에서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항해가 아무런 풍랑 없이 잔잔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풍랑은 믿는 이 개인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요, 교회에게도 옵니다. 교회가 파도를 겪으며 폭풍우가 한가운데 있을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관념은 우리가 파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파도에 밀리거나 바람에 이리저리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역경은 파도와 폭풍우와는 다릅니다. 역경이란 마치 바위와 같고 어려움이란 우리가 반드시 견디어야만 하는 중량과도 같습니다. 그와 반대로 파도는 종종 즐겁거나 매력적인 방법으로, 심지어는 달콤하고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오곤 합니다. 파도에 의해 밀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지를 거스르면서 밀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가장 기쁘고 즐겁게 보이는 파도에 의해 자진하여 밀립니다. 그들이 파도에 의해 밀리고 있을 때는 위험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흥분과 쾌락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파도가 그런 즐거운 모습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역경과 어려운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사실상 어려움에 의해서 밀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없으나 많은 이들이 파도에 밀리고 바람에 이리저리 요동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무엇이 파도이고 바람인지 의문일 것입니다. 그것들은 각종 가르침들과 교리들과 관념들과 의견들입니다. 교회가 바다 위에서 항해를 할 때 사탄은 믿는 이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어떤 매력적인 가르침들과 관념들과 의견들을 내보낼 기회를 엿볼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목적은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와 교회로부터 떠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 어떤 유대교도들이 유혹적인 방법으로 구약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명하셨던 어떤 실행들과 관계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이런 매력적인 가르침들의 교묘함을 분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원칙은 같으나 오늘날에는 오히려 미혹시키는 가르침들과 관념들과 의견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즐겁고 적극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도 그것들에 의해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파도에 밀리고 가르침의 바람에 이리저리 요동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쉽사리 속임을 당하고 길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은 사탕과 껌을 주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집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사탕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사탕 말림의 가르침들을 좋아하는 어린아이들과 같기 때문에 그들은 쉽사리 속임을 당합니다. 파도와 바람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생명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라고 있을 때는 주 안에 있는 부모들의 덮개 아래 감추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탕들을 관심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들이 취하는 길을 주의하십시오. 이래하여 여러분은 보존되고 안전하게 보호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젊은 자들은 나이든 분들이 제공하는 피난처 아래로 숨어야 합니다. 이 덮개는 최상의 은신처입니다. 아무리 달콤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스스로는 어떤 관념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유혹받을 때마다 여러분은 나는 이러한 달콤한 것들에는 주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와 나이든 분들의 피난처를 주의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탕을 받아들인다면 그 사탕 발림 속에 독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문맥을 따라 14절을 읽음으로써 우리는 어떠한 속이는 가르침일지라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시금석은 그리스도와 교회임을 봅니다. 대적인 사탄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교회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파도와 바람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때때로 사탄은 이를 위해 성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려고 사탄에 의해 사용될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회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거의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주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 성경 말씀까지도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보다 더 좋은 보호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시험을 통과할 수 없는 어떠한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사탄은 이러한 가르침이 교회 생활을 더 누리도록 당신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가장하여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당신에게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교회 생활에 대한 욕구가 사실상 없어지게 됨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전 당신은 교회와 교회 간증에 대해 절대적이어서 교회 집회들을 참석하기를 갈망했고 교회 입장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교묘한 사탄적인 가르침은 집회에 대한 갈망을 죽이고 교회 생활에 대한 당신의 절대성을 희박하게 하고 교회 입장을 등한히 여기게 합니다. 이 가르침이 당신의 존재 안에서 손상시키는 일을 행하면 더 이상 당신은 참된 교회의 간증에는 주의하지 않고 흡수한 관념을 통해 자신이 더 나은 교회 생활로 가는 도상에 있다고 시종일관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교묘한 교리입니다. 이 교묘한 바람은 당신을 교회 생활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교묘한 가르침은 또한 그리스도에 대한 입맛을 잃게 합니다. 그 영향을 통해 당신은 더 이상 전처럼 그리스도에 대해 굶주리거나 목마름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종교적이거나 율법적이라고 느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사탄적인 가르침에 독 있는 성분이 당신 존재 안으로 들어가서 당신의 영적 감각들을 무디게 하고 부패시켰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믿는 이를 그리스도와 참된 교회 생활로부터 떠나게 하는 가장 교묘한 방법입니다. 성장하고 보호되며 숨겨지기 위한 유일한 길은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관한 당신의 개인적인 느낌에 그렇게 많은 확신을 갖지 마십시오. 어떤 가르침들은 당신으로 하여금 교회 생활이 아주 좋지 않다거나 심지어는 불필요하다고까지 느끼게 할지 모릅니다. 수년에 걸쳐 나는 교회가 형편없다거나 잘못됐다거나 불필요하다는 어떤 사상으로부터 우리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러한 사상은 가르침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명백한 표시입니다. 나는 오늘날의 교회가 온전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상황에 관한 어떠한 부정적인 사상도 교묘한 가르침의 역사의 징조임을 강조하여 말합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처음에 위협하듯이 나타나지 않고 보통 즐거운 모습 아래에 감추어 있습니다. 그 색은 처음에는 매우 마음을 끄는 듯 하지만 이 가르침이 당신 속으로 들어간 뒤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색이 점차 어두워집니다. 이것은 이 가르침이 당신 속에서 유독한 영향을 바라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파도와 바람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성장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섯처럼 하룻밤 사이에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 우리는 매일 조금씩 점차적으로 자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서히 자라가면서 교회의 보호하는 덮개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당신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이 아닌 교회를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당신의 신뢰를 그분의 교회 안에 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특별히 당신이 교회가 그리 좋지 않다고 느낄 때 필요합니다. 교회 상태가 양호하지 않다고 느끼는 바로 그때 당신은 더욱 교회를 신뢰해야 합니다. 가르침의 바람. 하나님의 경륜과 다른 가르침. 14절에서 바울은 이단의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의 바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로부터 믿는 이들을 벗어나게 하는 어떠한 가르침도 비록 그것이 성경적인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중심 목적에서부터 떠나게 하는 바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은 바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다르게 가르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단을 가르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는 다른 것을 가르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신약 사역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신약 안에는 하나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역은 교회들을 건축하기 위해 믿는 이들 안에 삼일 하나님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과는 다른 어떤 것을 가르치는, 즉 교회들을 건축하기 위한 하나님의 분배하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 어떠한 가르침이나 가장된 사역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각종 가르침의 바람들에 의해 떠밀려 나갔습니다. 모든 교파나 독립단체들은 어떤 종류의 교리적인 풍조에 영향 아래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파도에 밀리거나 바람에 이리저리 요동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도 아직 그러한 파도와 바람의 영향 아래 있는지 여부를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강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어떠한 파도에도 밀리지 않으며 어떠한 바람에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만을 주의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기도로 말씀 읽는 것에 관해 물었습니다. 나는 기도로 말씀 읽는 것을 위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자신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다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나와 다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강하게 물침례를 반대하면서 약세를 강조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형제님, 나는 약세를 주의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당신을 주의합니다. 나는 단지 당신을 주 안에 있는 나의 형제로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그를 받아들임으로써 나는 그와 같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약세를 주장함으로 자신을 나와 다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나 아닌 그가 반드시 우리들 사이에 있는 어떠한 간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신이 교회 회복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아마 그리스도와 교회 이외에 어떠한 것들에 대해 관심했을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교리나 실행이나 일 등을 주의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만 주의합니다. 신약 경륜은 몸의 건축을 위해 삼일 하나님을 사람들 안으로 분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위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이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요 간증이며 또한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만일 우리가 언제나 우리 앞에 이 목표를 두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노선에서 벗어나게 하는 어떠한 가르침이나 관념이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괴술 안에 있는 14절에서 바울은 사람들의 괴술을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괴술이란 말은 노름꾼들의 속임수를 상징합니다.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 교회의 중심 노선에서 떠나게 하는 바람인 가르침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려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좌절시키기 위해 교묘하게 사탄에 의해 사주되며 사람들의 괴수를 이용하고 있는 속임수입니다. 아무리 어떤 가르침이 좋게 보여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교회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어떤 괴수입니다. 사람들의 괴수는 속이는 것보다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일 뿐 아니라 악한 음모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리가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런 사악한 음모에 의해 이용될지도 모릅니다. 교활함 안에 있는 이 구절에서 바울은 또한 교활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악한 술수가 포함되어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괴술은 음모의 조직화와 속이기 위해 술수를 사용하는 것 둘 다를 포함합니다. 오류의 체계에 빠지도록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류의 체계에 빠지도록이라고 말합니다. 분열시키는 이러한 가르침들은 심각한 오류를 야기시켜 몸의 생활의 실제적인 하나를 손상시키기 위해 사탄에 의해 조직화되고 체계화됩니다. 그 음모는 겉으로는 사람이 속한 것이지만 그 체계는 사탄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삼일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분배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증오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들을 떠나게 하고 결국에는 오류의 체계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악한 관계의 부분인 교활함 안에 있는 가르침들과 관념들과 교리들과 의견들을 사용합니다. 얼마나 마귀적입니까? 주께서 원수의 관교함을 드러내시어 성도들을 그리스도 교회 생활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꾸며진 속이는 가르침들과 관련된 오류의 체계를 분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